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비록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어서 믿음의 길로, 복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소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새 힘과 새 소망과 새 사명과 소명 천명을 받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축복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명단을 적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의 피값을 그 피값을 너희 손에서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모두 구원받게 하시며 한 사람도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환경과 우리의 심령과 믿음을 우리의 경제와 모든 가정을 우리의 산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를 통해서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근본 문제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과 왕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한 번 끌려가는 게 아니라 1차, 2차. 그래서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 안에 법궤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율법의 말씀까지도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모든 성전 기물까지도 빼앗기는 그러한 처참한 포로의 그런 삶을 70년 이상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 70년 만에 포로 생활 속에서도 다니엘과 에스더 등과 같은 남은 자들의 믿음 덕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완공하고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순수성을 결단한 그러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에스라서에 나온 주의 인물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하게도 에스라서 1장에 보면 뭐 이스라엘 민족의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1장 1절에 보면 고레스라는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사는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죠.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기 보면 이방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감동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안 하면 이방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자극을 줘서라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제가 묵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은 어떤 인물일까요? 원래 이 이제 바사 페르시아, 그런데 이제 성경에 보면 메대 바사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도 굉장히 헷갈렸어요. 메대는 뭐고 파사는 뭔데 왜 또 페르시아 왕국이라고 그러고 메대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잘 그게 혼란스러워서 저도 이제 공부를 쭉 해봤더니요. 원래 그 메대라는 왕국이 그때 당시에는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 그때 아스티아게스라는 이제 왕이 있었는데 메대 왕이 있었는데요. 이 메대 왕이 성경에 보면 사대라는 그 교회가 있어요. 사대교회. 그 사대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제일 큰 나라였어요. 근데 이 사대의 사르디스라는 공주와 이 메대의 큰 두 나라가 이제 어떤 정치적으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대왕국을 이루었어요. 근데 그때 태어난 공주가 한 명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스티아게스의 그 딸이죠. 그 딸이 만다네라는 딸이 이제 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이 만다네라는 딸의 아들이 바로 고레스 왕이었습니다. 고레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어느 날 이 메디아의 왕국의 아스티아게스가 이렇게 꿈을 꾸는데 자기 딸이 소변을 봤는데 온 아시아와 그 갈대아 그 지역을 페르시아 메대 지역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성술사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황제의 따님의 아들 중에서 자녀가 태어날 건데 그 왕이 그 사람이 전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씨예요, 다른 사람의 씨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자기 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딸을 17살에 작은 속국이었던 나라의 캄비세스라는 왕의 이제 그 작은 왕 나라죠. 거기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또 꿈을 또 꾸는 거예요. 그 뭐냐면 자기 딸 뱃속에서 포도 넝쿨이 쫙 나와서 전 세계를 또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죠.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을 들어봤자니 임신을 했어. 안 되겠구나. 저 아이를 죽여야 되겠구나. 자기 손자인데. 그래서 불렀어요. 자기 딸을. 출생하고 자기 신하에게 뭐라고 하면 그 아들이 나오면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종인 산파가 그걸 받다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기 아이하고 바꿔서 만다네의 그 아들을 자기 자녀 삼아서 이 메디아라는 왕국에서 자기 딸은 죽은 줄 알고 페르시아로 갔고 그 밑에 키웠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총리 정도 되고 오른팔 왼팔 되는 그 신하가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가까우니까 사담을 하는데 무슨 일이냐. 저의 아들이 있는데요. 우리 마을에 있는데 어떤 종놈의 아들이 있는데 심이 맞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귀족의 아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있는데 이게 골목대장을 해가지고 마치 왕처럼 진짜 군인처럼 그 대열을 지어서 그렇게 자랐는데 자기 아들이 좀 실수했다고 심하게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때는 종과 이 신하는 죽일 수도 있는 사이인데 그래서 야 그놈이 어떤 놈인지 불러와라. 불러와서 딱 멀리서 오는데 보니까 청소년이야. 렘넌트야. 보니까 거기서 누구의 얼굴이 보여요? 자기 딸의 얼굴이 보이고 가까이 오니까 자기 얼굴도 보여요. 이거 분명히 우리 씨다. 꼭 닮은 애들 있잖아요. 안 닮은. 그래서 조사를 다시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 딸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로 보냈어. 죽이지 않고. 대신 그 지시했던 그 이제 신하가 있잖아. 아들 그 손자를 죽이라고 했던 불러다가 만찬을 탁 차리는 거예요. 만찬을 차려서 야 음식을 차렸으니 맛있게 음식을 먹어라. 그래서 먹으려고 뚜껑을 탁 열었더니 거기에 그 신하의 아들의 머리가 있는 거예요. 너가 일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네 아들을 죽인다. 요리해가지고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 전에 먹었는데 그거는 자기 자식의 살인지도 몰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죽이진 않았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자기 어쩌다 그렇게 실수했다고. 내 아들을 요리해가지고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나를 벌하는 것도 아니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 페르시아로 갔던 고레스는 잘 커서 왕이 되었고 점점 주변을 정복하다가 마음속에 저 메디아 또 정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신하가 이 아스티아게스에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어를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고레스 왕에 들어갔는데 무혈 입성이라고 그러죠. 전혀 싸우지도 않고 이 페르 작은 나라 페르시아가 메대를 장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메대는 속국이 돼버린 것이고 그다음 페르시아가 대왕국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뭐 저쪽 사르디스 사대 지역의 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바벨론 그때 당시에 강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이 바벨론도 똑같이 너무 강한 나라하고는 싸우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그냥 무혈 입성하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랍니다.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활동을 할 수 있죠. 이 벨사살 왕이 그 만찬을 하고 있는데 글이 써시죠. 손이 나와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왜냐면 하나님 앞에 너는 달아봤는데 부족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거기도 반역에 의해서 무혈 그냥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왕으로 그 총독이면서 왕으로 보낸 그 인물이 다리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나이가 60세 됐는데 다니엘서 9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분명히 우리는 바벨론 같은데 메대 사람 다리오라고 나와요. 그 9장 1절에 보면 메대 사람. 즉 뭐냐면 그 출신은 이 메대 또 페르시아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파송돼가지고 바벨론의 왕으로 분봉왕처럼 페르시아의 속국처럼 거기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마치 계속 바벨론인 것처럼 이제 생각은 들지만 사실은 페르시아의 속국이었던 거죠. 그때 활동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다리오는 다니엘이 다리오 왕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울면서 했던 그 인물이에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고레스 왕이 어떤 칙령을 내리게 되냐면요. 야, 모든 그때부터 다리오 왕 원년에 고레스 왕 원년이잖아요. 오늘 여기 성경 보세요. 바사 왕 고레스 왕 원년에 왕 되자마자 무슨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예루살렘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포로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왕이 됐어요. 원년이 됐어요. 그러면 많은 나라들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역사학자들이 해석하길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종교가 목숨이에요. 삶이에요. 이제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돈이 목숨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종교를 반대하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화정책. 종교를 인정해주면서 유화정책을 고레스가 폈던 거예요. 그게 현명한 왕이었던 거죠. 그러면 너희 민족을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자세히 조사를 해보고 다리오로부터 이제 다니엘하고 친했던 바리오부터 보고를 받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포로로 1, 2, 3차 느부갓네살 왕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70년이 넘도록 이들이 있는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세계 최고의 왕으로 그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고 유일하게 자기네들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보니까 이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또 투항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렇게 보고를 했겠죠. 그러니까 소원이 뭐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여러분 왕이 우리 교회 어떤 결정할 때도 당회에서 다 의논해서 결정하는데 왕이 한 나라의 백성을 본국으로 소환하는 일을 거절했겠어요? 충분히 그런 조사자료가 다 있었겠죠. 그래서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레스. 야, 여러분 고레스가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결단을 했지만 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다리오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정확하게 정보를 듣게 된 거죠. 아주 현명한 왕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현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들어보면 알아요. 못 들어서 모르는 거지 복음을 들으면 아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구나. 이분은 다르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고레스가 사실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정말로 믿고 그래서 모든 기명 느부갓네살 왕이 뺏어왔던 것까지 다 돌려주면서 진심을 다해서 도와줍니다. 그게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큰 부분으로 두 부분으로 여러분 이야기 나누어서 이야기할 건데요. 바로 이제 이 그 S 큰 부분으로 첫 번째는 에스라서의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 우리가 영적으로 붙잡아야 될 의미를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서 1장에 보면은 다 고레스의 공포입니다. 다 보내라. 다 보내라. 그런데 2장에는 어떤 것이냐. 이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 돌아가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다 모아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49만 4,800명. 약 5만 명 정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70년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바벨론에. 역사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최소한 5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바벨론 전 나라도 넓었잖아요. 거기 흩어져 살고 있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레스 왕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는데 돌아간 숫자가 5만 명이었어요. 50만 명이었으면 10%밖에 안 되고 300만 명이면 1.몇%밖에 안 됩니다. 많은 숫자예요? 적은 숫자예요? 거의 안 돌아갔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포로와 노예 생활은 다릅니다. 종과 노예는. 포로는요. 총리도 될 수 있는 게 포로예요. 유능한 왕 군인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음껏 자유롭게 거기 생활.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종들도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종들도 포로들은요. 부릴 수 있는 그런 시민권 거의 비슷하게 뭐 큰 차이 없이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재산도 많고 이분들이 5만 명이 돌아가 가지고 헌금한 그 돈 그 금과 은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안에서도 그 돈을 가지고 백향목 바벨론에 가 가지고 돈을 들여서 나무를 다 베고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돌아가라고 그러거든. 70년 넘게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까? 성전 재건이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가면 먼 길 가야 돼요. 여기 보면 소, 낙타가 그러니까 나귀가 5천 마리 그 사람을 짐을 이사 가는데 지금부터 무슨 뭡니까? 택배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사 다 해주는 그런 게 없다니까요. 다 들고 가야 돼요. 그 먼 거리 가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참여한 사람이 거의 10%에서 1%밖에 안 됐던 거예요. 거의 안 돌아간 거예요. 왜? 계산했던 거죠. 성전을 재건하려면 돈 들잖아요. 헌금해야 되잖아요. 노력봉사해야 되잖아요. 먼 길 가면 위험하잖아요. 지금 있었던 땅도 집도 다 팔아야 되잖아요. 안 간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합시다. 어떻게 성전을 지읍시다. 무엇을 합시다. 많이 참여 안 한다니까요. 명단 적고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합시다. 전도 캠프 합시다. 훈련 받읍시다. 잘 안 한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체질이에요. 우리의 각인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순종하고 성전을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모든 걸 버리고 여러분 일생의 우선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저는 2장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3장에서는 이들이 가서요 처음부터 건축을 한 게 아닙니다. 약 2년 동안 처음 7개월 동안은 정착을 했는데 7개월이 지나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다 소집을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정착하려면 세월이 좀 시간이 집도 얻어야 되고 또 전세도 얻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 솥도 사야 되고 전기밥솥도 사야 되고 바쁘잖아요. 한 7개월 걸렸어요. 그 7개월 후에 다 모시고 합니다. 그러면서 건축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 후로 1년 7개월까지 뭐를 회복하냐면 예배를 회복합니다. 정식기도 아침에서 저녁까지. 그래서 3장 3절에 보면 그 3장 중간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또 3장 4절에 보면은요 에스라서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이렇게 또 3장 6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뭐 그러면서 거의 이들이 1년 7개월 동안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먼저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터전만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1년 7개월. 그러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기초를 만들어요. 기초를 탁 만들었는데 4장에 보면 너무 기뻐하는 사람들과 3, 4장에 보면 우는 사람이 통곡하는 사람과 같이 목소리가 섞이는 어떤 사람은 야 이제 우리가 성전을 기초를 탁 했어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야 성전을 이렇게 짓는구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버리고 오직 하나님 명령 이 성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신앙 믿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왔습니다. 우리 훌륭하죠? 그러면서 너무 기뻐서 막 박수를 치면서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가 하면 다른 사람 막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 전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때에 비하면 초과상관이라 너무 작아. 그러니까 그분들은 울고 그걸 못 보는 사람은 아 감사하고 그래서 눈물과 기쁨이 막 섞였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참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제가 보니까 잘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밀어주겠지.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빨리 응답 안 해주신 것 같아요. 터전을 탁 만들었는데요. 이 사장에 보면 해방꾼들이 옵니다. 그 해방꾼들이 탁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야 우리랑 같이 건축하자. 우리도 끼워주라.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되고 이제 그 현지에 살았던 티기들이죠. 어떻게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현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선택된 남은 지자잖아요. 믿음의 순수성을 종교 통합하지 않고 믿음을 바른 믿음을 지키겠다는 사람인데 보니까 동기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건축하면 돈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돈에 눈이 어두워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어떤 동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결국은 신앙생활 못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다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덜어 있죠. 아, 참사랑교회 가면 이쁜 여학생들이 많다더라. 성도가 많아지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아 저희 가면 숫자 많으니까 장사가 되겠지. 이런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을 믿고 물론 믿죠. 다 믿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불신앙을 선택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잘 믿어도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을 해도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건데 굳이 동기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건축을 왜 하느냐? 함께 하면서 돈 좀 벌어보려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근본이 나오잖아요. 근본이 자기 이권에 하니까 적이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왕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조서를 내려가지고 이걸 방해합니다. 그 조세 야 이제 조서를 올려면서 황제에게 페르시아 황제에게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옛날부터 바벨론 왕을 반역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왕인들이 역사자를 조사해 보니까 과거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통행세와 관세와 모든 것을 수십 년 동안 바친 왕이 있었어요. 그 왕들이 누구예요?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와 과거에 우리나라보다 더 셌네? 잘못 하다가는 우리 다 당하겠네? 맞네? 성전 재건 중단. 그래서 공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후로 사장 이후로 방해가 돼서 10년, 6년 동안이나 중단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이제 4장까지 이야기예요. 4장과 5장 그 사이에 이제 성경에는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학개와 스가랴가 이때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16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고 있지 않으니까 학개가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편법과 좋은 집에 살면서 성전을 이대로 버려놓고 터만 닦아놓고 풀 무성하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여기 왜 왔느냐 막 이야기하니까 깨달은 거야. 아 그래, 우리가 사람이 무서워서 이거 못해? 그러면서 성전 재건을 다시 허락도 안 받고 다시 시작합니다. 왜? 이땐 성령 충만해졌어요. 그 리더자의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학계가 딱 메시지를 하니까 붙잡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페르시아 총독이 이렇게 봤더니 이것들이 우리들한테 결제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 또 성전을 짓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장로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아 왜 누가 이걸 지으라고 했어? 그랬더니 야 너희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 왕이 이걸 한 거야. 한번 찾아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다시 이제 다른 조서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다리오 왕이 한번 찾아봐.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그 안에 모든 이제 보물과 공문서를 다 넣어놨던 거기를 다 뒤졌더니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나오는 겁니다. 다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다리오가 이걸 보고 야 더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예, 도와줘서 성전을 재건을 다시 시작해서 약 4년 만에 성공이 완성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5장 6정이 바로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것과 6장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발견해서 다시 성전을 준공하고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유월절까지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공은 완성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새로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여러분 다 돌아가야 되는데 이 남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아직도 안주하고 있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타난 사건이 뭐냐면 바로 에스더 사건입니다. 거기 에스더가 바로 이때 성전이 준공되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제 아수르의 왕의 이제 문이죠. 되죠. 그 왕을 보통 우리가 마라톤 전쟁을 일으켰던 그 다리오 왕이라고 이제 보통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이 여러 군데 나오니까 같은 이름인데 아수르에도 다리오도 이렇게 여러 왕의 1세, 2세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 나오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다리오인지 어떤 아수르에온지 알지 못하면 이제 이게 역사가 이렇게 바르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거든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와스디가 패하고 그리고 하만에 의해서 죽으려고 하다가 회복되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후로 이 무리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돌아간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이 스가랴입니다. 여기서 스가랴가 두 번째 이 이스라엘 그 에스더 사건 이후로 몰고 데리고 간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에스더가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됐지만 에스더 아들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안 나오잖아요. 에스더 아들이 왕이 됐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 누구의 아들이 왕이 됐냐면 이 폐위당한 와스디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여자 때문에 이 민족 때문에 그 사건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복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정황으로 봤을 때 가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왕의 칙령을 받아서 갔지만 환경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많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야 소문이 악소문이 퍼져. 여기 있다가는 우리 죽어. 우리 유대민족 죽어. 에스더 저 그 와스디 때문에 에스더 때문에 폐위됐잖아. 그 아들이 왕돼. 우리 도망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그래서 다 2차로 갔는데 이때 에스라가 학사 7장 10절에 보면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윤리와 규례를 이스라엘에서 가르치로 결심했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은 에스라가 그때는 젊었었겠지만 실은요. 에스라와 에스라의 부모님이 1차 귀환 때 동기를 가지고 안 갔던 집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율법의 자료들이 어디 있어요? 바로 빼와서 왔던 그 모세 율법과 구약 성경의 모든 자료들이 다 바벨론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성전을 하고 성경 구약 39권을 거의 정리한 인물이 에스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자료와 학문을 가지고 정리했던 인물이 에스더예요. 그러니까 에스는 그 역할. 그때 이스라엘은 뭐를 하고 있었죠? 성전 재건 완성했어요. 근데 왜 에스더가 돌아가야 되죠? 에스라가? 성전 건물은 있어도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가서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그래서 귀 안에서 말씀 회복의 운동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 출발하기로 다 결단을 했는데 8장에 보면 에스라 8장에 뭐 어떤 일이냐? 똑같이 2장처럼 돌아갈 명단을 다 이렇게 입수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레위기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8장 15절부터 20절.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도 목사지만은요 목사들 굉장히 계산 속이 밝을 수도 있거든요. 가면 아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져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요 계산 밝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다시 이 레위인 중에서 아주 총명하고 머리 좋고 엘리트고 그리고 말씀 잘 전할 사람을 다시 뽑습니다. 그래서 함께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려고 하고 보니까 가기 전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왜 금식을 선포하죠? 가는 길이 너무 먼데 재산은 많아요. 근데 주변에 적국들이 많으니까 어떤 피해를 당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 속에서 전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제 무사히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9장에 와서 보게 되니까 9장은요 에스라의 회개 기도에로 꽉 차 있습니다. 왜 회개 기도를 할까요? 에스라가 간 것이 50년이 넘는 세월 후에 갔어요. 가서 봤더니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방 종교다운주가 돼버린 거예요. 섞여버렸어요. 말씀이 없고 성전만 있으니까 섞여버렸어요. 그들의 신앙이. 결혼도 마음대로 하고 우상도 가져오고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막 통에 잡아가고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장에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너희 집안에 이방 결혼한 여자들을 다 내쫓아라. 자식도. 자, 그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왜 유대인이 남자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을 안 받아줘도 부인이 유대인이면 받아주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여성들이 종교성이 강하잖아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가지고 그 가지고 있던 그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자녀들의 후대들의 그 마음속에요. 이방 신과 이방 종교가 각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다 쫓아내라.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걸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결단을 아니 자기네들이 좋아서 결혼해가지고 자식까지 낳는데 어떻게 다 쫓아냅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역사에 없어지는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섞인 민족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단을 하고 에스라에게 바톤을 넘기면서 오늘 본문으로 말하잖아요. 이분들이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4절 1장 4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세상에 살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목숨 걸고 우리가 말씀 읽고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이 일에 우리 장로님들이 돕겠습니다. 목사님들 교육자들 앞장서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렘넌트들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이렇게 강의하러 갔습니다. 중국에 가면요 굉장히 긴장돼요. 잡히면 쫓겨나고 10년 동안 못 들어가니까 뭐 조서 내야 되고 이러니까 도망 다녀야 되고 그런데 이제 강의를 다 끝나고 신학교에서 강의 끝나고 공항에 왔는데요. 유대인이 옷을 입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업적인 이야기를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 한쪽 손에는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딱 읽고. 읽다가 대화하고. 읽다가 대화.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성경책 멀리 저 안에다가 제일 깊은 데 숨겨놨거든요. 그런데 저 유대는 옷도 유대인같이 입고 성경책 들면서 읽으면서 물론 막 성결을 막 하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분 성경책 들고 길거리에서 읽으면 여러분 광신자라고 해서 창피해서 성경책 신문지로 싸가지고 다니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이런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 저는 대학원 다니면서 아니 대학교 다니면서 항상 버스에 타면 성경책 읽고 그랬거든요. 그때 참 많은 깨달음으로 출퇴근할 때 또 통학할 때 학교에 가 있어도 항상 성경 읽고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길거리에서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충격받고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서 스마트폰에 성경책 있잖아요. 그거라도 읽어야지 나는. 계속 읽고 어차피 항상 그러지만 계속 듣고 읽지만은 더 이렇게 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이런 메시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들이 자기 민족의 이야기잖아. 이걸 읽었을 때 정말로 마음에 뼈저리게 느끼겠구나. 에스라가 그때 말했던 그 말을 그대로 지금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겠구나. 그러나 나는 더 감사하다. 왜? 이들은 오늘 본문을 읽었잖아요. 신약시대에. 그 후로 제3성전이 뭡니까? 또 성전을 지었지만 46년 만에 헤롯 성전을 지었지만 그걸 다 없애버리라. 사흘 만에 내가 회복하리라. 진짜 성전은 무엇입니까? 스룹바벨 성전도 솔로몬 성전도 헤롯 성전도 아니고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과 교회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한 그것을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정확한 성전을 이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복음 가지고 가는 그 현장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서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미션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현장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이 되고 회당이 돼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그런 참된 회복을 그런 도전을 하기를 주님이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종교인이고 말만 그리스도인이고 말만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이 복음의 중요성, 구원의 중요성을 알고 말씀의 중요성.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모든 축복을 받을 걸로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경만 열심히 읽었는데 모든 문제가 풀릴 걸로 모든 응답을 누리게 될 걸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예수 믿고 돈 생기고 땅 생기고 그걸 동기를 가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는요 작은 축복을 줬는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작은 축복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천억 몇조 원짜리 사업을 하는 그분들이 입장에 봤을 때는 에이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저게 응답이라고 감사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앞장에 봤을 때는 그 몇조 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영원한 천국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작은 것도 오히려 고난도 오히려 어려움도 오히려 부도도 오히려 실패도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오히려 문제 생긴 것도 감사한다면 그 작은 감사 한마디가 다이아몬드 이만한 안 줘도 좋아요. 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기 싫어도 줄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나눠줘야지 하나님도 편해요. 관리하기 힘드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큰 두 번째로 그래서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교훈과 메시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요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돌아 안 들어갔어요. 안 돌아가니까 성전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을 세워서라도 하게 하시잖아요. 그게 은혜잖아요. 여러분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여러분에게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육적으로는 고난프고 어렵지만 이를 통해서 민족을 살렸다니까요. 더 큰 축복, 몇천 년 동안 축복받는 민족이 됐다니까요. 잠시는 어려웠지만. 두 번째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강대국도 다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축복 속에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국가와 강대국과 대기업들이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여러분의 개인과 사업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격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그 반대하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또 성전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도 방해하는 사탄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도 교만입니다. 되는 것도 하나님,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무 잘 되면은요, 여러분 교만해지니까 잠시 더 기도하는 기간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성령 인도 받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라 같은 인물을 세웠던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을 할 때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 저는 지금 김재동 목사님 말하기를 방주 120년 동안 지었을 때 어려움 하나도 없었다. 뭐 다 지었다 그랬는데 천국 가면 노아에게 물어보려고요. 진짜 그랬느냐? 굉장히 아니야. 굉장히 부도나고 어려운 거 부도로 다 지었는데 하나님이 홍수로 없애버리니까 갚을 필요가 없었어.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완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지는 줄 믿으시고 이 응답을 항상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포로 생활이라고 해서 세상 생활에서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안주해도 포로 생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노예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나름대로 뭐 어려움 없고 그냥 잘 살고 있어.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잘 살고 결 문제 없는 게 뜻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소명, 사명, 천명을 주셨습니다.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가족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그 사명을 문화를 네피림 문화를 바꾸는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거 안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 별 문제 없어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섭하시죠. 네. 그런 분을 하나님이 반드시 정신 차리게 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그 이전에 먼저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더 크게 축원합니다. 에스라서는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영적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입니다. 사실은 1차 포로 70년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다니엘이 끌려와서 1차에 끌려와가지고 회복되는 고리스 왕이 회복되는 고기가 한 70년 돼요. 또 그리고 성전이 무너졌다가 성전이 재건되는 그 재건된 그 기간이 한 70년 되고 그런 부분이지만 사실은 1차에서 마지막까지 포로 귀환 때까지를 따지고 보면은요 거의 140년 내지 200년 정도 됩니다. 그 긴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사실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라도 예비된 제자가 있습니다. 남는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현장에 가면 다 그렇게 준비된 자가 있어요. 스브르바벨처럼 예수아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에스라처럼 느헤미야나 학계야나 많은 이 중직자처럼 그러면 그런 만남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회복하고 도전하는 그런 미션을 붙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뭐냐?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잖아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고 또 교회가 바로 예배당이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그냥 대충 드리지 마시고 정말로 목숨 걸고 예배 드리고 정식이도 모든 예배를 회복, 모든 제사를 회복했거든요. 1년 7년 동안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이제 한번 어쩌다가 한 번씩이라도 수요 예배도 나와보시고 금요 기도회 이번 주에도 찬양 예배 참 얼마나 은혜로운데요. 금요 기도회도 나와보시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해서 새벽 기도도 나와보시고 여러분 그런 지교회 모임도 해보시고 그렇게 이런 결단하고 목숨 걸고 그걸 여러분 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실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렘넌트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여러분 직장 뭐 학업 모든 게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예배에 성공할 때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문도 열어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나가시면 그 말했어요. 우리 딸이 중국에 있는데요. 목사님 오늘 말씀처럼 그의 아이가 계속 예배에 성공하더니 계속 삼성에 취직되고 국제학교 문이 열리고 계속 응답받는데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바로 렘넌트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풀리는데 여러분 별로 영적으로 바르게 하지 않는데 잘 풀렸습니까? 그게 응답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착 사는데 별 꼬이고 더 안 됩니까?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더 큰 계획이 그 속에는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뜻을 확실하게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말씀 회복 운동을 해야 됩니다. 대충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아침 점 저녁으로 무시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실천하고 따라하는 여러분이 정말 제발 성경 좀 읽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읽고 기도 직접도 하고 계속 말씀을 듣고 하루 종일 저는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말씀 듣고 기도 내용 들고 전달하고 그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기도하고 하루 종일 24시간 저녁에 자면서도 오늘도 일찍 깨가지고요. 계속해서 꿈꾸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두 시간 동안 설교 준비하시고 여러분 계속해서요. 묵상하고 재밌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장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끊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갱신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1절에 보십시오. 에스라 이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여러분 끊어버릴 거 좀 끊을 걸 끊어버리세요. 버릴 걸 버려버리세요. 그게 거룩성입니다. 그것이 체질 뿌리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9절 우상 점수를 몰래 숨겨놓은 저기 우상 있으면 버리세요. 그리고 불신앙적이고 육적인 그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버려버려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그 속에서 모든 문이 열리고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연약하지만 불러주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은 저희들이 세상에 하나님 마귀에게 포로와 같이 종같이 노예같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승리하며 살아야 될 텐데 어쩔 때는 직장 때문에 상관 때문에 또 공부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노예와 포로처럼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말씀과 예배와 정말로 현장 운동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리더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